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제번역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림에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살이에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는 걱정 공장이 있어서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순서표를 받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 계실 때에 살갗에 부대끼는 차가운 공기, 마른 낙엽의 드라이한 그 내임을 즐기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관불을 끄고 왔나? 애는 학교에서 잘하고 있나? 라고 가만히 내 마음이 이투지를 못하고 편안히 있지를 못하십니까? 건강하려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이 종교와 같은 현상이라면은 불안과 초조는 이런 종기를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걱정과 근심의 생산 공장, 불안과 초조를 살펴서 마음의 체질을 바꾸려 합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거울로 우리의 불안과 초조가 어떤 공정으로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피고, 둘째로 예수가 그 체질을 사용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소제목입니다. 불안한 인간과 다가오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불안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로마 시대의 세무공무원은 할당량만 로마 총독에게 상납하면 거둘 수 있는 대로 백성을 쥐어짤 수 있는 허락받은 고리대금업자들입니다. 조선 말기의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이 이런 부당한 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최고위직이니까 고부군수 탐관오리 조병과과도 같은 등급에 속할 수 있는 인물이 삭개오이고, 예수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다니까 이것은 김영란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수상쩍게 바라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도 드는 생각은, 아니 모든 것을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이 사람이 그냥 남들처럼 슬렁슬렁 마실 다니듯이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면은 뭐가 덧납니까? 그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좋기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아쉽다고 백주의 도로를 질주하질 않나? 또 채신도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린애처럼 달려있질 않나? 왜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갈증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인생이 이것이 다인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하고 답답한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서 뭐가 없나 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부담되는 일이니까요.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전함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예수와 적당하면서도 안전한 거리를 띄워서 자기는 그대로 있고 뭐에 모자란 것만 채우는 길이 그것이 멀찌거니 예수를 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상대할 때에도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고 내 필요한 것만 채우겠다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가까이 가기는 가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와 만남의 사건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 보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막상 보려고 길을 나서자마자 장애물에 부대낍니다.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들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삭개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미리 나무 위에 턱 걸터앉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뒤따른 사람의 뒷꼭지를 보거나 몸발치에서 손가락 끝만 보고도 그날 돌아가면 집에 가서라도 뭘 하고 왔느냐 하면 예수를 보고 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대로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서 또 공부 안 하면은 공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정성으로 준비한 것만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성으로 준비했다고 매주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성과 지성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길게 봤을 때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가 지나가는데 어떤 잘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나무에 걸쳐앉은 행색이 하도 특이해서 서로 말 걸다가 삭개오가 집으로 초대하고 하룻밤 먹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두 번째 큰 포인트로 왜 이렇게 사건이 되어서 역사가 바뀌었는가, 삭개오 삶이 바뀌었는가, 예수가 일곱 가지 길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길들을 타고 다가오시는지 확인하여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는 먼저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의 행렬이 말하자면 시끌벅적하니 삭개오 밑으로 지나갔다고 하십시다. 다 지나가고 나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높다란 나무 위에 우두커니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한번 보겠다고 나왔을 때와 예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과 삭개오의 삶에, 삭개오의 그 불안과 초조했던 갈증이 있던 그 갈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삭개오는 여전히 허무하고, 삭개오는 여전히 허전하고, 삭개오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달래지?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예수가 불러주지 않았다라면은 그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다가온 길은 예수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체리에서 필라델피아를 가실 때 캠든을 불어 심심해서 들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여리고는 캠드과도 같은 그런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험악한 동네라고 우범지대라고 알려지는 그런 성격의 도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들어서 안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처음 보는 사람인 이 삭개오를 바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삭개오만 몰랐지 예수는 삭개오를 알았고 예수는 캠든에 여리고에 올 일이 없었는데 불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듯이 심청이가 인당수 물에 자신을 던져서 아버지를 구해내듯이 자신을 던져서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지만은 예수의 눈은 한 사람 삭개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날 때까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는 그 거리를 몇 바퀴도 돌 작정이었습니다. 여리고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거리에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계속 배회하고 계시는 돌고 계시는 장면이 보이시는가요? 만날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는 여리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홈리스처럼 내 삶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를 밖에 내버려 두실 것인가요? 세 번째로 예수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가,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내 속에 불안과 초조, 없었으면 예수를 만나려고 삭개오는 길거리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아픔과 부족, 상처, 이것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인자, 원인인자, 그리고 내 환경은 예수가 들어오신 자연스러운 여건이 된 연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인연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든지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크게 쌓아주신 적선이, 이게 불교에서도 쓰는 말이지만은 이게 선을 이렇게 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신 가장 큰 적선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선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신 이 사건입니다. 네 번째, 예수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는가? 예수는 삭개오를 결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종종 슈퍼마켓에 가면은 잃어버린 개들을 찾는 그런 전단지를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잃어버린 개들이 뭐가 모자란 개들인가요? 다리가 없나요? 꼬리가 없나요? 가서 보시면은 그냥 멀쩡한 개들이고, 어찌 보면은 가장 개의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개답게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고 전단지까지 뿌려버립니다. 개는 그대로 개인데 주인에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개입니다. 삭개오는 꽤 성공하고 딴에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차마 앞에서는 겁이 나서 못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립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수록 죄는 더 지어집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성공한 세리장이고 다른 편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손가락질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극단의 평가를 다 가진 모순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미운 종, 고운 종 드는 것이 한 가지 정이 아니라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못나져도 부모에게는 그냥 자식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아원의 아이들이 보면은요, 신기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쓰레기통이 궁금하고 변기통에 놓여있는 물이 신기한가 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놀라서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어떤 애는 깜짝 놀라서 울고, 어떤 애는 그럴수록 더 빨리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애, 어떤 애는 배실배실 웃으면서 아양을 떨며 몸은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애, 어떤 애는 아주 왜 그러냐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애, 이게 그 부모들의 모습이랑 참 비슷하지도 않을까. 어른들의 모습 거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예수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가 이름을 불렀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니 위를 쳐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얼마나 창피하고 개면적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수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입장에 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면박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고 처음부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부터는 사람이 보일 반응으로 예수께 다가가는 차례입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이때껏 살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잘못 생각해서 나는 이제 매일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포인트는 높은 데 낮은 데가 아니라 왜 내려오라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니까 내려오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니까 내 있는 대로 와라는 촉촌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있게 됩니까? 아이가 부모와 어떻게 돼야 한 마음이 되고 같이 있는 길이 됩니까?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제 혼자서 제 발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삭개오의 삶에 즉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딴 데서 찾았던 그 기쁨, 딴 데서 갈증났던 그 갈증이 순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 전에까지는 재산을 내게로 모으는 방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베푸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봉헌 고백에서 읽듯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게 되니까, 이분이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풍성해지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여유가 있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나이다. 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다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내가 알기에 무리해서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보상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런 예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의 고통에 내가 눈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내가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내가 고통에 대해서 해방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에 초조함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는가?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이 이심전심이 될 때에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랑하니까 희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경적인 원리는 희생하니까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 때에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비평하지 않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오셨을 때에 영접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